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이나요? 네. 네.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피젯 토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두세 개는 적어도 있을 겁니다. 이게 1990년대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이 피젯 토이는 이제 손으로 꼼지락꼼지락거린다는 뜻의 피젯, 그리고 장난감이다, 토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1990년대 ADHD, 이 집중력 결핍, 그리고 행동과잉 장애, 이런 그 정신적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치료를 위한 장난감입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장난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피젯 토이들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저 가운데 시꺼먼 거랑 비슷한 건데요. 피젯 스피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노는 거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연습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놀고, 그리고 이제 뭐 던지면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데요. 업계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이게 단순히 아이들만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장난감 가지고 놀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또 ADHD 같은 정신적 증후군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틱장애라든가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담배를 끊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업계의 설명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걸로 중독되면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오히려 더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젯 토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우리 여러분들 자랄 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나 또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연필 돌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연필 돌리기라든가 또 막 이런 거 똑딱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하던 것들이고요. 다리를 떤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호두알 두 개 가지고 계속 달그닥 달그닥 계속 거린다거나 이런 것들, 여자분들 머리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피젯 토이의 역할을 했던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고 있으면 어른들이 정신 사납다고 혼내고 하셨죠. 저도 많이 혼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저도 좀 불안해가지고 손 왔다 갔다 지금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그런가?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 은연 중에 이 불안감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손을 꼼지락거린다든가,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꼬았다 풀었다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 손톱을 막 물어뜯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표출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을 잘 조절하면 좋은데 이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두통으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진다거나, 또는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대장염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이게 점점 좀 심해지면 강박장애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을 잘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 네 가지 정도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좀 불안하면 막 심장이 막 급하게 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 심호흡하면서 이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불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상황에 대처하고 대비하면 이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상력을 조절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잘 조절하고 마스터하면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감정의 객관화, 합리화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불안한 마음이 들면 왜 불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이 뭐 정당하고 하면 좀 합리화해 주라는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아, 왜 난 이것도 못 이기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불안감들이 더 이렇게 고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왜 그런지 한번 이 감정을 객관화시켜보고 그리고 좀 그것을 합리화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불안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불안감을 낮추고 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불안감을 잘 이길 수 있겠죠? 네, 잘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불안감이 없어질까요? 이거 가지고 이 불안감이라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 네 가지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던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많이 놀라서 건물 밖을 뛰쳐나갔는데요. 이 불안감이 가장 많이 파고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포항에 사는 시민들이었을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진은 계속되고 또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신문기사가 본문을 이루던 때에 수능에 관련해서 가장 불안했던 건 포항의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이제 또 수능 이제 일주일 내에 시험 보는데 일주일 또 연기돼서 시험 보는데 또 그때 또 지진 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 지침들을 세부적인 지침들을 내려보냈지만 그것으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상황을 대비하고 그럼 지진 나는데 무슨 상황을 대비해요? 그리고 뭐 상상력을 마스터하고 뭐 감정을 객관화 합리화 한다고 이 불안감이 없어지겠습니까? 최근에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화산에서 나오는 재들 때문에 하늘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의 공항은 이제 폐쇄가 됐고 그 폐쇄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을 포함한 한국 관광객 800명 정도가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전세기 띄워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수송해 오는 일들을 했죠. 지난 11월 29일에는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한다고 또 발사를 해가지고요. 한반도에 불안감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불안감들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을 대비하며 또 상상력을 마스터하고 또 감정을 객관화 합리화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업 관련 일들, 직장 관련 일들, 또 자녀 관련 일들, 또 가정 경제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감을 낮추거나 또 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 시인 또한 낙심하는 상황 또 불안한 상황에 스스로 처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낙심은 절망하여 엎드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안은 불안에서 탄식에 섞인 중얼거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거 이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이런 불안한 모습. 단순히 그냥 손꼼지락거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낙심되고 불안해서 엎드려 있고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처럼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을까요? 42편 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묘사합니다. 숲이나 초원을 다니면서 뭐 사슴이 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닐 텐데 가뭄이 길었는지 아니면 산에 화재가 났었는지 산불이 났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슴에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온통 돌아다니면서 마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겠죠. 아마 죽을 겁니다. 지금 시인은 뭔가 어떤 목마름을 먹고 즐기고자 하는 어떤 욕구의 해소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치를 위한 갈망으로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겁니다. 사슴이 마치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도 이 자신이 찾고 있는 이것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불안해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필요한 것이 없어서 뭐 조금 서운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나 이거 꼭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어리광 피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걸까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걸까요? 여러분 시를 보면 여러분 쭉 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확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본인이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확실히 하나님 계셔요. 확실히 하나님 계신데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 느낌을 조금만 더 강하게 표현하면 마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런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에 방금 읽었듯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던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나타나셔야지.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말의 어투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뭔가 격려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종일토록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네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불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낸 한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생을 어려서부터 크게 될 동생 이렇게 불렀어요. 크게 될 동생. 뭐 믿음도 좋고 생각도 바르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 엄청 바쁘잖아요. 주말이면 여기저기 불려다녀요. 물론 좀 투덜대긴 하지만 열심히 봉사했어요. 너무너무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크게 될 동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가 공부도 잘해서 의대 갔어요.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뭔가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키운 제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너무나 친한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한 번씩 연락 와서 용기를 주던 고마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목사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 깔끔하게 불러줘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암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처음 들은 감정은 무슨 슬픔이나 애통 이런 게 아니고 이해 안 됨이었어요. 이해 안 됨. 왜? 네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엄청 젊어요. 근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련했는지 몰라요. 이제 전문의 이제 돼서 이제 진짜 실력 발휘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돌도 안 됐어요. 아기 태어난 지 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애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 친구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1기 아니고 최소한 2기 이상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훨씬 그 아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1기가 아니고 2기 이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요.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덤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엄청 울었는데요. 지금 이제 눈물도 안 나요. 하나님이 원망되거나 하나님이 밉진 않은데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지금인지. 왜 지금인지. 지금껏 공부하고 애쓰며 수련받아서 이제 전문이 돼서 이제 정말 이제 일할 나이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 낳아서 이제 자녀 키울 나이인데 이제 일도 그만둬야 되고 아이도 힘들어서 이제 자기 손으로 못 키우는 상황. 이런 상황에 닥친 것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는 거예요. 왜 지금인지. 주님 왜 지금입니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는데 말씀 안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이 20살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이러고 울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이 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은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인데 나쁜 기억 때문이 아니라 좋은 기억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 행복했던 기억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는 항상 계셨고 주님이 느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기쁨과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남겨둬서 불안감에 쌓여있는 이런 상황. 이러니까 과거의 기억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없어요. 불안하죠. 하나님이 계신 거 확실한데 그 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현실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주님 안 그러셨는데,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 주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요. 그런데 시인은 5절에서 급반전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5절의 급반전의 이 마음은 그 전에 꼭 필요하던 것이 없어가지고 갈망하던 그런 모습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가슴 아프던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확신에 찬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돼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갈급함들이 채워졌나요? 안 보이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셨나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미래에.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꼭 필요한 것,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내 손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찔러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에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인이 갑자기 이 앞에서 힘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찌하여의 힌트가 있어요. 어찌하여. 히브리에서 이 어찌하여 이 단어는 why입니다. 영어로 why. 왜?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묻는데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며 왜 불안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없고, 꼭 필요한데 이거 내 손에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묻는 거예요. 시인도 어찌하여,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물어? 지진 나잖아. 아니, 몰라서 물어? 화산 터지잖아. 아니, 몰라서 물어? 북한 맨날 미사일 쏘고 왜 불안해서 살겠냐고. 그럼 여러분, 또 묻는 거예요. 내 안에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가? 정말 그것 때문인가?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이것저것,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불안해. 정말 그런가? 정말 내 안에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가?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시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 끝에 하나님으로 시선이 모이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소망을 두다는 이 표현은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뭘 기다리라는 거죠? 뭘 소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요. 여기서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이 표현의 여전히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갈급하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외롭고 또 내가 과거를 떠올려서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결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타나실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받았어요.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불안해가지고 손 꼼지락 꺼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자 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40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어요.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불안하고 반석 두 번 쳐서 물 내고 그랬어요. 모세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심지어 미친 척도 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노래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다윗도 굉장히 불안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악한 왕 밑에서 사역하느라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 어떨 때는 천사가 와가지고 떡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안 그렇으면 굶어 죽을 판까지 갔어요. 이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쳐들어와 나라 멸망시켜요.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 모든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과정,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불안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 과정 중에 있어서 힘든 것이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드디어 이 불안한 상황을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안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불안한 과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큰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십니다. 큰아버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어린 나이에 가정의 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세상 풍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해서 아주 큰일 날 뻔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힘든 세월을 사시다가 드디어 인생 말년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다 키운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초기 암이어서 위를 어느 정도 절개하는 수준에서 수술을 잘 마쳤는데 3년 후에 재발했습니다.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서 몸의 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혼자 걸을 수도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상당 기간 동안 큰아버지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 멀쩡해져서 오셨어요. 멀쩡해져서 오셨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큰아버지께서 아픈 이후에는 밤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자꾸 아프니까 항상 설잠을 주무셨대요. 그날도 아파가지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있어도 인기척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옆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만히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예수님 본 적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딱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 왜 안 주무시고 거기 서 계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나는 원래 안 잔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잠이 드셨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푹 주무셨대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놀랐던 건 우리 가족들도 다 놀랐지만 제일 놀랐던 건 교회 식구들이었대요. 지난 주말에도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지고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놀랄 수밖에요. 마비가 풀렸을 뿐 암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어요. 마비가 풀려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이제 캐나다로 가서 자식들과 함께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 주님은 그렇게 저희 큰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그 의사인 후배 그 친구에게는 치유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힘들게 항암 치료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암이 생긴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사능 치료 받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네 얘기 좀 해도 되니 물으려고 제가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방사능 치료 28번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20번 받았대요. 아이고 목사님 방사능 치료도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힘들어요. 항암 치료보다는 훨씬 나은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더 밝아졌어요. 그 와중에 이 친구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또 생애 귀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낙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